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덴마크 영화 정복자 펠레의 주제음악이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이 일자리를 찾아 스웨덴에서 덴마크로 건너온 라세와 그의 아들 펠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비참한 생활을 묵묵히 견뎌나갑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최악의 환경, 이런 환경은 변하지 않죠. 결국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던 펠레는 탈출을 결심하고 기회의 땅, 미국으로 떠나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자기의 인생과 세계를 정복하려던 펠레의 꿈을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서정적으로 표현한 주제음악은 스웨덴 작곡가 스테판 닐슨의 곡이었습니다. 트위터로 수선님께서 2부 첫 곡으로 만나는 영화음악, 추억 속에 잠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힐링도 되는 시간, 윤디 선곡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네, 멋진 영화음악 네, 많이 들려드릴게요. 김은정님, 경청 들으며 차분하게 하루치 긴장과 피로를 푸네요. 지오타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는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북유럽 음악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노르웨이 가수예요. 실리에 네가드의 I don't wanna see you cry. 네,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시작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왜요?
헤어 펌. 네.
티가 나요?
이거 안 날 수가 없죠. 엄청 숱이 많으신데요. 막 머리가 여기서 파도를 막 치네요.
그렇죠. 사자 네. 머리처럼 됐죠.
네. 무슨 심정 변화가 있으셨나요? 주말 동안?
아니요. 심정의 변화는 아니고요. 요즘에
오늘 또 화장도 좀 이렇게 하셨네요.
화장 이렇게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눈두덩이에다가 은박지를 붙이고 오셨나요? 은박지 아닌가?
땀인가 봐요. 네. 근데 그 요즘에 날이 너무 덥잖아요. 네네. 그리고 축축 처지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머리도 처져 있더라고요. 많이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머리에. 네. 그래서 네, 머리를 좀 힘을 줬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우면 네. 보통 짧게 커트를 하지 않나요?
더울 때는 오히려 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게 더 시원하죠.
그렇군요.
뭐 자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묶으셨어요, 왜?
더울 때 낮에는 네. 묶고 있고 그렇죠. 네, 오늘은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며칠 안 돼서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박기빈 아나운서만큼이나 또 기다려지는 새로운 책.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유쾌한 사람 좋아하시죠, 유난 씨?
유쾌한 사람이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 좋아하죠.
유쾌해지는 글은 어떨 것 같으세요?
유쾌해지는 글이요?
네.
유쾌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유쾌해질 수 있는 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유쾌한 책을 읽어보게 될 텐데
네.
유쾌함이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중혁 작가님이세요.
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라는 책을 골라왔습니다.
뭐라도 되겠지.
네, 제목 어떠세요?
굉장히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고요, 일단. 뭐라도 되겠지니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네, 네.
뭐라도 어떤 역할을 하겠지, 태어나서. 맞나요?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네. 김중혁 작가님은요, 문단의 호모르덴스. 네. 호모르덴스가 이게 노는 인간이란 뜻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인간의 호기심 천국, 이런 수식을 받는 작가입니다. 보통 순수 문학이라고 하면 그 순수 문학의 어떤 엄숙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김중혁 작가는 그런 순수 문학 특유의 엄숙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발한 상상력과 능청스러움이 돋보이는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네.
소설집 펭귄 뉴스, 악기들의 도서관, 또 장편소설 미스터 모노레일 같은 작품이 있고요.
네.
이번에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책이죠.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는 이런 김중혁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고요. 아마도 김중혁 작가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직 김중혁 작가의 글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요. 일단 첫 번째 글을 들어보시면 아, 이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당근 같은 건 남겨도 상관없단다. 나는 편식주의자였다. 다들 그랬을 거다. 좋아하는 것만 먹었다. 어릴 때 미나리 같은 건 눈길도 주지 않았다. 고등어? 내 생활에 고등어나 삼치라는 단어는 없었다. 어머니가 곱게 고등어살을 발라 건네주면 짜증을 내면서 비려요 라는 말만 했다. 참 못된 어린아이였다. 그래도 못 먹는 걸 어쩌겠나. 식당에서 나의 동지들이 핍박받는 걸 자주 본다. 어머니들이 협박한다. 너 왜 편식을 해? 당근을 왜 남겨? 얼른 다 먹어. 네가 시킨 거니까 끝까지 다 먹어야지. 도와주고 싶다. 동지들을 돕고 싶다. 하지만 지나가는 41살 동네 아저씨로서 얘야, 당근 같은 거 남겨도 상관없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다. 그랬다간 이런 소리 듣겠지. 누구신데 남의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편식주의자 연맹의 회장이자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죠.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말처럼 하자면 나는 가끔 어머니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당근을 꼭 먹여서 아이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올바른 지구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당근을 먹어야 하나? 당근을 꼭 먹이고 말겠다는 어머니들의 핵심 교육 목표에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선택했다면 끝까지 책임져라. 시작했으면 끈기를 가지고 이루어내라. 아, 좋은 말이다. 그래야지. 선택했으면 책임져야지. 시작했으면 이루어내야지.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었으면 중간에 땡땡이 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배워라. 네가 그렇게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한다. 살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게 된다. 배우고 싶다가도 막상 시작해보니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구나.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흥미가 떨어졌는데 계속 배우는 건 시간 낭비다. 결국 삶이란 선택하고 실패하고 또 다른 걸 선택하고 다시 실패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유연성이다. 실패가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려면 실패에 익숙해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더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하고 더 자주 포기하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더 많이 시도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산이 아닌가 봐요 싶으면 얼른 내려와서 또 다른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당근 같은 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당근을 먹지 않는다고 내가 시킨 볶음밥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고등어를 먹지 않는다고 인생 성공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다. 요즘 미나리와 고등어를 먹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한다. 아, 이렇게 맛있는 걸 그땐 왜 안 먹었을까? 이제라도 그 맛을 깨달았으니 마음껏 즐기며 많이 편식해야지. 어린 시절의 편식과 요즘의 편식을 합해보면 제법 균형이 맞는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고등어였습니다. 얘들아, 당근 같은 건 남겨도 상관없단다. 네. 오, 네. 첫 글.
어떠세요?
너무 재밌네요.
그죠?
네, 뭐, 정말 쏙쏙 들어오고 귀에 하고자 하는 그런 말도 뒷부분에 딱 있고, 재미도 있네요, 굉장히.
그죠?
네, 그리고 문장 같은 것들이 쉽고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편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유난 씨 어렸을 때 좀 편식 하셨다고 했잖아요.
편식 많이 했죠.
뭘 제일 싫어하셨어요?
야채.
왜요?
채소, 야채.
그럼 당근 안 드셨어요?
당근도 별로 안 좋아했고요. 김밥 먹을 때 다 빼먹고.
어머.
햄이랑 밥이랑 이런 것만 다 빼먹고, 비빔밥 같은 거는 제사 전에 없었죠. 특히 뭐 산채 나물 비빔밥 이런 거 있으면.
저런 음식 도대체 왜 먹는지.
그냥 밥에 고추장 비벼 먹어요. 그게 나 먹고 뭐 우유도 안 마셨고.
맞다. 그래.
멸치 볶음도 안 좋아했고.
왜요? 멸치 볶음.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다 안 먹었었어요.
그럼 뭘 드셨어요?
전 고기 위주로. 고기를 좋아했었어요. 예.
부모님이 따로 편식한다고 막 혼내시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러셨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왜소하고. 그런데 미국 가서 편식을 고치면서 체격이 바뀌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렸을 때 편식을 안 하셨으면. 네. 체격이 지금보다 훨씬 크셨을 수도 있겠네요.
더 성장을. 그렇죠.
더. 아, 지금도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늘씬하시잖아요. 네. 어렸을 때 드셨으면 키도 크시고
키가 더 컸겠죠.
체격도 네.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형제 있으면 둘째가 더 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형보다 덜 큰 것 같아요.
형은 편식 안 하시고.
형은 편식을 안 했어요. 형은 식성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봐요. 그죠?
네. 확실히 어렸을 때 잘 먹으면 발육이 좋아지더라고요. 당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당근이 그 발육에 좋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몰랐네요, 저는.
그 왜, 뭐가 어디에 좋다 이러면 막 사람들 막 그거 찾아 먹잖아요.
그쵸, 많이 먹죠. 네.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런데 거의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편식을 어렸을 때도 했던 기억은 안 나고, 글쎄요. 제가, 제 의지대로 안 먹는 거는 딱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
개고기는 안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네네네. 그 강아지가 엄마 개가 될 때까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어미 개.
개는 좀 안 먹었던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 들수록 좀 좋아지는 음식이 특별히 있으세요?
저는 뭐 야채 같은 거.
지금은 다 잘 드시고요.
네. 뭐 마늘 구워서 먹는 거 있잖아요. 왜 고기 먹을 때.
네.
그리고 양파 같은 거.
오, 맞아,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 저는 근데 나이 들어서 특별히 좋아지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렸을 땐 정말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저는 어렸을 때 옥수수랑 귤 같은 거는 정말 앉은 자리에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옥수수랑 귤을 잔뜩 사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뭐 꼭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부추 생각나네요. 부추.
부추 왜요?
부추 정말 입에도 안 댔던 음식인데
네.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남자 친구들 한 6명이서 이제 어디 이렇게 운동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리고기 집을 갔어요. 오리 네. 훈제. 그러면은 오리 훈제에다가 이제 부추 같은 게 나와요. 생부추 네. 같은 게 같이 먹으라고. 근데 애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오리만 먹고.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부추가 남자한테 좋댄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추를
갑자기 애들이 막 오리 네. 오리 뒷전으로
부추
밀리고
쟁탈전. 아주머니 여기 부추 한 조씩 더.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네, 그렇게 몸에 좋다 그러면 또.
그럼 유난 씨도 그래서 부추를 드신 거예요?
네.
아, 그 사실을 알고부터?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이제 편식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부추의 맛을 알았죠. 부추 뭐 무침해서 먹는 것도 맛있고. 그런데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남자한테 뭐 좋다. 이런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런 재밌는 네. 에피소드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함께하는 책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네. 첫 번째 글 들으시고 나서 이 작가의 매력이 뭔지 이제 살짝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제목이죠. 뭐라도 되겠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 글입니다.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꿈이 별로 없었다. 누군가 꿈을 물어봐도 말할 게 없었다. 그 흔한 대통령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다. 나이가 들면 뭐라도 되겠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테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어렴풋하게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꿈 같은 건 아니었고 글을 쓰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궁금했다. 문예 창작을 가르쳐주는 학과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고 국어국문학과가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학과가 절대 아니라는 건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학교는 대충 다녔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 봐 자주 두려웠다. 방송작가가 되기 위해 여의도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다닌 적이 있다. 기초적인 것을 기초반에서 배우고 중급반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드라마를 써보았다. 60분짜리 단막극을 써가는 게 숙제였는데 작품을 끝내고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드라마를 처음 쓰는 사람이 이토록 놀라운 드라마를 단 이틀 만에 써낼 수 있단 말인가. 제목도 기억난다. 지하철 살인 미수 사건. 도입부는 흥미진진하고 전개는 재빠르며 캐릭터는 흥미롭고 절정은 폭포처럼 웅장하며 결론에 이르러서는 진한 뒷맛을 남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숙제를 제출했다. 내 작품을 보고 선생님이 해준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다. 김중혁 씨는 드라마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 해보세요. 저 다른 거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라고 그때 선생님께 여쭤봤어야 했을까. 하지만 나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며 매일을 술로 연명하고 난폭해지는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고 싶긴 했다. 하지만 대사를 쓰는 건 나와 맞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처지와 사물들의 상황과 날씨의 변화와 감정의 이동을 묘사하고 싶었다. 본격적으로 소설 습작을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다. 소설을 쓰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할까봐 자주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나는 빈둥거렸다. 빈둥거리는 게 괴로웠다. 밤새 소설을 쓰고 정오에 일어났을 땐 나 자신이 패배자 같았다.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싶었다. 벽돌을 쌓아 올리든 땅을 파든 물건을 옮기든 뭔가 눈앞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글을 쓴다는 건 참으로 추상적인 일이다. 추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 역시 추상적이었다. 소설가가 되어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 아깝다. 밤새 소설을 썼으니 정오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퍼질러 자고 있었으니 낮에 빈둥거린다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었다. 놀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즐겁게 놀았어야 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관대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런 너무 비호감인가?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뒤로 넘어가 버렸다. 추성훈 선수가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파일럿이나 화가, 발명가가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진행자 유재석이 김동현 선수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김동현 선수는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으면 뭐가 되었을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가 대답했다. 집에 아마 짐이 되었을 거예요. 진행자나 게스트는 크게 웃지 않았는데 나는 보다가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웃기지만 슬프다. 나 역시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뭐라도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김동현 선수의 심정을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재능이란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다음에 생겨나는 것 같다. 그래, 버티다 보면 재능도 생기고 뭐라도 되겠지.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려드렸습니다. I'm falling in love again. 네, 비슷하죠.
네. 따라쟁이 유난 씨. 네.
네. 어우, 이번 글도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었죠. 버티다 네. 보면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박기민 씨는 어렸을 때부터 뭐 꿈이 확실하셨나요?
글쎄요. 확실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초등학교 때 우연히 어린이 방송반 하면서 그냥 그 이후에는 어렴풋하게 그냥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확실했던 거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요.
뭔가 방향은 그쵸.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그 흔한.
그 흔한 뭐요? 네,
대통령, 과학자.
하고 싶다고.
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 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뭐 어디 아팠을 때 병원 가면 아 의사가 나도 선생님이 돼서 아픈 사람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TV에서 뭐 미스 코리아면 나도 미스 코리아 돼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리아. 꿈을 네 어린 때는 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뭐 확실히 꿈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아 근데 이 글에 나와 있던 네. 아까 그 왜 처음으로 방송 작가가 되기 위해서 단막극을
천재인 줄 알았대요.
이 대답
본인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선생님이 한 대답. 네.
김준혁 씨는 드라마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천재인 줄 알았는데.
다른 걸 해보세요. 네.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정말 다 이런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 곡을 제 자작곡을 처음
네.
썼을 때가 생각이 나요.
어땠어요? 그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처음 쓸 때는요. 굉장히 이 짧은 거에 보여주고 싶은 그게 많아요. 이분도 그 우리 김준혁 작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보면은 캐릭터도 굉장히 뭐 신선하고 도입부는 흥미진진하며 전개는 빠르고 절정은 폭포처럼 웅장하고 결론에 또 여운도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60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짬뽕이 너무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자작곡 처음 썼을 때 그랬거든요.
어땠는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뭐 처음 배운 화성학 막 단어 뭐. 그 짧은 곡에 심지어 곡은 한 3분 4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막 조박김이 막 다섯 번 나와요. 그리고 막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서 이제 다시 써오라고.
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글이 칭찬을 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곡을 처음 쓰고 막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써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한 곡에 두서없이 막 그냥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연주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요?
예, 뭔가 막 테크닉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더 빨리 치고 싶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근데 이제 점점 음악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뭐 내공이 아닌 내공이 쌓이면서는 좀 더 그 스페이스를 두자 좀 더 절제하자 약간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사람이 누구나 약간 뭔가 자기가 그걸 하려고 하면 같은 말인데 처음엔 굉장히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어린이 방송반 할 때
천재인 줄 알았고
난 방송 천재인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제가 되게 외우는 걸 못해요. 암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학교 방송반 할 때 모든 원고를 다 외워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 생각엔.
천재네요.
그러니까 전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 맛에 또 재미 느끼고
그쵸, 그쵸.
하는 거잖아요. 이 김중혁 작가가 이 단막극 썼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떠올랐던 게 있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쓴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뭐를요?
대학원 다닐 때.
드라마를?
그러니까 드라마는 아니고 이제 영화 음악 작곡이니까 네. 기존에 있는 영상이나 기존에 있는 드라마나 기존에 있는 영화에 이제 소리를 뮤트 시키고 음성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음악을 만드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내가 영화 음악을 하니까 내가 영상도 만들어 봐야지 해가지고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굉장히 재밌었고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라고 굉장히 유치한. 네.
보고 싶네요. 네,
둘이 이렇게 사랑해서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쌍둥이였던. 뭐
어머.
막장극이었어요.
슬픈 이야기네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각자 이렇게 입양 보내진 거죠. 남녀.
언제서 많이 듣죠. 아주 흔한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이에요. 뭐라도 되겠지. 김중혁 작가의 정말 이번 한 주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쵸, 이제 어떤 네. 느낌인지 좀 감이 좀 오시죠?
네네. 너무 재밌고요. 일단 첫 글, 둘째 글부터 시작해서 임팩트가 세네요.
맞습니다. 이 책에 참 농담이 가득한데 때론 진지하고 네네. 그래서 페이지가 이제 술렁술렁 넘어가는데
맞아요.
어떤 장면에서는 잠시 멈추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 책을 다 읽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유쾌한 책. 네,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내일 또 어떤 글 읽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혜성과 리니 함께 부른 부엔 까미노, 네, 좋은 길이라는 뜻의 스페인어고요. 에일리와 투엘슨이 함께 부른 I'm in love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준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처음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글 중에서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재능이란 천재가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의 짐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작정 흐르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운 다음에 생겨난 것 같다. 그래, 버티다 보면 재능도 생기고 뭐라도 되겠지.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러다 그냥 짐짝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함께 중얼거려 볼까요? 그래,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뭐라도 되겠지. 자, 오늘의 끝곡 카트리나 앤드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Love.